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2월의 두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전의 에스더입니다. 방금 첫 곡으로 듣고 오신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평생 동안 주님만 찬양하고 기뻐하며 송축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나누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저는 엄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아 자매님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자주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시고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선악과는 에덴과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돕는 이정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했고요.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정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더 나아가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인격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선택하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지아 자매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입에 물었을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지 상상해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선악을 알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을 것 같기는 해요. 매일 갈등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도 매일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동조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졌죠. 벌거벗은 게 창피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던 장면이 생각나요.
정말 슬픈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생명나무와도 단절이 돼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네요.
그렇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론은 모든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죽음 앞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듣고 오시죠.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지하자매님이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죄, 거짓말에 쉽게 속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욕심내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 관계 안에서도 조금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다시 내가 이야기 하나 보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며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약속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에덴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회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울리네요. 죽어야 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예 못 먹게 선악과를 가려두시거나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지금은 조금밖에 짐작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잘 살아내 보자고요.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 내 마음 찬 가족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기를 소망하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곡이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를 편곡한 곡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론 가시밭길을 선택하고 자갈길을 걸어서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 잘한 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그린 곡인데요.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지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멘. 그리고 3절에는 이 가사가 나와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들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읽어드린 가사처럼 또 지하자매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며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북조선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내 마음 찬 가족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믿음을 드러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실 우리 북조선의 가족분들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내 마음 찬 가족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재미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하나님의 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뭐 봄이 오겠죠, 뭐 그쵸?
네, 곧 봄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계절의 봄도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봄도 올 겁니다. 뭐 곧 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아멘.
역시나 뭐 우리들 복습부터 하잖아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죠.
네, 그리스도 신성과 관련한 두 번째 주제인 그가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 혹은 위격이신가? 또 그렇다, 그는 성부와 및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위격이시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시라는 이 두 번째 주제, 이곳에 반론을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힌 대표적인 사람들은 노이투스, 뭐 사벨리우스, 그리고 뭐 이들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간에 어떤 아주 망령되고 잘못된 주장을 했었었나요?
네, 한 남자가 집에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녀들한테는 아빠고 직장에 가면 과장님이나 공장장님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세 위격이 아닌 그냥 한 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들을 뭐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단자들, 양태,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른다.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잘못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엉터리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먼저 성자가 성부와 구별된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네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근거는 누구도 자기 혼자서 아들인 자는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아들이라면 누구나 아버지가 있고 또 당연히 그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독생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결국 무엇이겠어요? 성부와 아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즉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그걸 이제 따로 독생자도 말씀하시고 성부도 말씀하시고 그렇겠죠.
네, 또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이 신격에 서로 구별된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구별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에 증언들이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삼위 하나님 각각에게 돌려지는 구별된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구별된 존재임을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시냐. 이 세 번째 주제였는데 이 주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리우스, 유노미우스, 사모사테누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들이 성자를 다른 피조물처럼 지음받은 존재로 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로 상상했고 또 성자께서 다른 위격들, 즉 성부, 성령보다 열등하신 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주장이었죠. 그렇다면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약함이 없다. 이런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증거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성자를 참되신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자는 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아버지의 본질이 그 아들에게 부분적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부의 본질은 그 아들이신 성자에게 완전히 모두가 다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전부 완전히 전달됐다면 우리는 전달된 그 존재를 향해서 성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및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세 번째 증거는 영원성, 무한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불변하심, 긍휼이 풍성하심, 죄에 대해 진노하심 등 성경의 신성의 본질적인 모든 속성들을 성부에 못지않게 성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이렇게 알아봤었고요.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및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세 번째까지 지난주 했고요. 오늘 네 번째 증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이 세 번째 증거에서 배웠듯이 그런 신적인 속성들을 성자에게 돌린다고 했잖아요. 돌릴 뿐 아니라 이 신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들까지도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 동등하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윤자매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창조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인 창조를 그리스도께도 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거겠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께도 돌리는 것을 계속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일 역시 그리스도께도 돌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중보자의 효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하나님의 일이 또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 확증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앞에 있는 것은 성찬식에 관한 것을 주님이 지켜라라고 제정하신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세례를 지켜라. 예, 그래서 두 가지 성례에 대해 주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계시하기도 하시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4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모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조명하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계속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중생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삶과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시죠. 저와 현자매님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자들을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그들을 보존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0장 28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자,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의 말들을 들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로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마태복음 9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분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영생을 주시죠. 다른 말로 그분은 구원을 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일서 5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은 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면서도 굉장히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큰 사건인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길게 살펴봤네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또 성경은 그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해당된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성자인 그리스도도 그 일을 하신다라고 똑같이 이 두 분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및 성령과 더불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네, 똑같다. 뭐 이것에 대한 다섯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가 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똑같다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나 경배가 똑같다는 건데 네.
성부와 성자께서 본질과 활동에 있어 동등하지 않다면 존귀와 경배를 동등하게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1등과 2등이 있다면 그들을 칭찬하는 수준이 다르겠지만 1등이 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차별하지 않는다면 같아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도 존귀와 경배를 성부께도 드려? 어, 그리스도께도 드려? 그러면 두 분은 권위와 능력과 이 종기가 똑같다는 거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부와 똑같은 수준의 성자를 향한 경배 혹은 그런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천사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그리스도께도 경배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복음 5장 23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하고 있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라고 하네. 동등하잖아요. 경배와 또 공경의 대상이 결국 우리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도 이 내용에 해당이 돼요. 예, 믿음은 뭐 종기와 경배가 아닌 것 아닌가 싶은데 같은 행위죠. 그런 대상을 믿는 거니까. 원래 믿음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존재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결국 그리스도께도 종기와 경배가 돌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이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당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성부와 성자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가 돌려지는 것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또 성부와 성자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가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번째 근거는 자신이 경배를 받으시는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다 못해 한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론이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자 그리고 경배해라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또 그것들을 섬기기 위한 어떤 규칙들을 만드는 것, 성례를 만드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말고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지만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두려운 존재라면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원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경배를 받으시고 당신을 기념하시는 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인데, 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또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과 동일한 분, 성부와 같은 분이구나라고 이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고 아버지와 동등한 똑같은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 성부와 성자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가 돌려지는 근거가 뭐냐?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교회로부터 성부와 동등한 존귀를 얻으신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전투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안식을 취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그런 승리한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실 수 없다는 거겠죠. 성부와 성자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가 돌려지는 근거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시고 남편이시며 머리이시고 왕이시며 또 교회는 그의 집이고 성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골로새서 1장 18절,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 그렇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라며 이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윤 자매님께서 그 반론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 모든 것을 얻은 자는 그에게 그것들을 준 자보다 열등하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모든 것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네, 일단 제가 아유 하윤 자매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사탕 하나 줄게요. 자, 이렇게 은혜로 제가 잘한 거 없지만 내가 기분 좋아서 은혜로 준다면 그것을 받은 하윤 자매님은 못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받았잖아요. 자, 이럴 경우는 받은 자는 준 자보다 열등합니다. 못한 거예요. 사탕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들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어떻게 얻으셨죠?
성자 같은 경우는 은혜로 얻으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출생에 의해서 본성적으로 그것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두 분이 동등하시죠.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17장 10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복수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